송구 영신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모두가 소망이 넘치시기를, 소망의 하나님 만나서 소망이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메시지를 전했지만 어떤 분은 2019 한 해를 지내시면서 정말 소망의 하나님을 머리에서만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만나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도 모든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만날 겁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머리로만 만나는 사람과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과 생활 속에서 놀랍게 만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제가 2019 새해가 시작이 되면서 머릿속에 계속해서 묵상을 했어요. 무슨 메시지를 신년에는 전해야 될까 하는데 계속 다니엘서가 다가오더라고요. 다니엘서 전체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가? 새 속에 역류하는 신앙. 새 속에 역류할 때의 그 역류에 목숨을 걸면, 인생을 걸면 그만큼 확실하게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고 소망의 하나님의 소망의 통로가 된다는 메시지예요. 제가 왜 새해에 이런 메시지를 전할까요? 새 속에 흐름이 점점 더 거세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신앙의 자유를 누리겠는가 싶을 정도로 거세어져가는 새 속의 흐름이 급류, 강력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런 때, 심지어 법과 제도를 바꾸어서라도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 있는 때에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대충대충 타협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다니엘처럼 선명한 신앙의 기치를 내걸고 새 속에 역류해야 되겠는가? 자, 이런 뜻에서 제가 다니엘서 강해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이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시면 여호야김 왕 제3년에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호야김 왕, 유다의 여호야김 왕 제3년이면 BC 605년, 뭐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지만 BC 605년쯤으로 잡습니다. BC 605년쯤에 그 당시 세계 제일 강력하던 강대국, 초강대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핵과 미사일로 유다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협박을 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난 후에는 그 유다에서 가장 중요한 성전, 성전에서도 가장 귀한 거룩한 그릇들, 성전 기명들을 바벨론 신전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환관장, 그러니까 신하들 중에 우두머리를 시켜서 유다에서 제일 똑똑한, 그러니까 유다의 미래입니다. 유다 나라의 미래, 제일 똑똑한 청소년들, 얼굴 잘생겼고 건강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예술까지 모든 방면에서 탁월한 학생들, 청소년들, 거기다가 지혜가 출중하고 바벨론을 발전시키는데 굉장한 공헌을 하겠다라고 평가되는 그런 인물들, 요즘 같으면 고등학생 정도죠.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아가서 왕립학교에 3년 집어넣고 훈련을 시켰어요. 그 속에 다니엘이 있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유다는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가 망했어요. 거기에다가 유다의 가장 큰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상징인 성전의 기명들조차 바벨론 신전으로 약탈되어서 이동 옮겨졌습니다. 물적 보물을 뺏긴 거예요. 거기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벨론의 망한 유다지만 그래도 미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미래, 유다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들, 유다의 미래를 걸머지고 세계적인 나라로 발전시켜야 할 청소년들이, 인적 보물들이 뺏겼습니다. 그럼 다 끝난 것 같죠. 겉으로는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의 역사,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선민의 역사가 망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 보시면 안 돼요. 1장 2절에 보면 주께서가 나오죠. 주께서. 딱 주께서. 이 역사를 놓고 보면, 얼른 보면 사람들의 역사로만 보이죠. 지금 보면 트럼프, 푸틴, 시진핑, 김정은, 아베, 문재인, 이런 역사로만 보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이 나와 있죠. 그러나 그 속의 역사가 따로 있어요. 그 역사가 지금 본문에 나오는 2절에 주께서입니다. 주께서.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유다가 왜 이렇게 망했는가, 겉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선민들에게 사랑의 채찍을 가하신 거예요. 그 왜 채찍을 가하셨는가? 역대하 36장에 분명히 나오는데 제가 길게 인용했습니다. 일부러 길게 화면에 띄우는 이유는 나라가 망할 때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 36장, 역대하 36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자, 선민 이스라엘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으며, 자, 저 같은 말씀 사역자가 경고를 하는데 무시한다 이 말이에요.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징계 채찍으로 쓰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에도 하나님에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저항을 하는 거예요.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교만한 것 목이 곧고 그다음 마음이 완악해, 점점 악해져 있어요. 악해져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이 채찍이 임하면 돌아와야 되거든요.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도 않았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왕과 백성의 지도자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했으며, 우상 숭배를 통해서 또 제약을 통해서 성전을 더럽게 했다.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가 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셨으나, 매주일 지금 말씀을 전하잖아요. 양심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누가 들으면 굉장히 불편할 만한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주일 하나님께서 말씀 사역자들 통해서 전국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 나라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회개해야 된다, 우리 바로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웃기네 웃겨, 저 권목사 왜 늘 저런 소리 하고 있어? 웃기네 웃겨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의 말씀을 멸시하여 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그 다음 말씀이 저한테 막 강하게 다가왔어요.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우리나라가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세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들을 멸시하고 우상 숭배와 기타 제약으로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말씀 사역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시는데 그때 빨리 돌이켜야 돼요. 회개하고 바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무시하면 회개와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쳐요. 그게 바로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입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로 다 개발해놓고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협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시진핑과 푸틴 밑에 있는 아베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최상은 무엇입니까? 최상은 남과 북이 협상을 잘해서, 미국과 북한이 협상을 잘해서 평화협정, 전쟁이 종결되고 평화협정을 하고 다 잘 사는 그 평화 공존과 경제 번영, 공영, 남과 북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최상이에요. 최상.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실지 몰라요. 예측할 수 없어요. 이게 최상이고 최악은 무엇이냐? 최악은 종전 선언 다음에 평화 선언, 그리고는 북한과 미국이 수교합니다. 대사를 서로 교환해요. 우리 대사 교환했잖아. 당신들 대사 평양에 와 있잖아. 우리 대사 워싱턴에 가 있잖아. 그러면 미군 철수해. 미군 철수. 그 다음에는 남과 북을 다 먹어버리는. 자, 이게 최악의 사태죠. 자,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디로, 주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냐. 이게 지금 핵심이거든. 이런 상황에서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 지금은, 아직은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다. 회개하고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되거든요. 회복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회복할 수 없으므로,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보이는 역사인데, 이 보이는 역사의 배후에 주님의 징계가 있고, 징계의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얼른 보시면 선민 다 망한 것 같죠? 성전의 기명들이 바벨론 신전으로 갔다, 이게 다 망한 것 같잖아요. 유다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그 똑똑한 청소년들이 전부 다 잡혀갔다. 바벨론 왕립대학의 포로 학생들이 되었다. 끝난 것 같죠? 그러나 끝난 게 아니에요. 2절에 보면 주께서, 주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 말이에요. 주께서, 주께서. 네, 다니엘서를 제가 계속해서 강의를 하겠지만 다니엘서 1장부터 5장까지를 보면 끝난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끝난 게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은 패배하시는 법이 없어요. 절대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법이 없어요. 1장을 보면 다니엘이 왕궁 세 속에 역류합니다.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꿈, 신상을 보는 꿈을 꾸죠. 다니엘이 해석하지 않습니까?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금신상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 그 앞에 절하게 하죠. 다니엘 세 친구가 거절하다가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풀무불에 던져놓은 사람들이 타 죽을 정도의 그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머리칼 하나 상하지 않았거든. 탄 냄새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풀무불 속에서 성자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 누가 주인이십니까 지금? 바벨론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말이야 이렇게 잘해가지고 내 권력과 내 실력을 가지고 바벨론을 이뤘잖냐,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때리셨죠. 때리셔서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았어요. 지금도 세계 통치하는 사람들이 겁도 없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대드는데요, 큰일 납니다. 7년 동안 짐승처럼 살다가 그 다음에 이야 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네 하고 항복하고 회복되는 거, 그게 4장이야. 5장에는 벨사살 왕이 그 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그 일 당한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성전에서 가지고 오는 거룩한 그릇들을 갖다 그걸 가지고 자기와 왕후들과 왕족들과 귀족들이 술 마셨단 말이에요. 술 마셨다. 이건 신성모독이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대들어도,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정권이 하나님께 대들면 반드시 망한다고. 이게 보통 대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섬겨야 할 기명들을 가지고 그걸 술을 마시고 있는 거야. 신성 모독이야. 그러니까 바로 벽에 손가락으로 글이 쓰여졌잖아요.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바벨론 끝났다. 바벨론 망했다. 그러면서 그 징계를 받는데 그것으로 벨사살 왕과 바벨론은 끝난 거예요. 자, 보세요. 1장부터 5장까지 보세요. 기명을 훔쳐갔는데 기명 훔쳐간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는가 아니면 그 기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가 보시라고. 겉으로는 바벨론이 다스린 것 같았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다스리고 계셨다. 지금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푸틴의 손에 있는 거 아니요, 트럼프의 손에 있는 거 아니요, 시진핑의 손에 있는 거 아니요, 아베의 손에 있는 거 아니에요, 김정은과 문재인의 손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1장 2절에 주께서를 놓치면 안 돼요. 주께서, 주께서, 주께서.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다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 이 하나님에게 초점 맞추면 돼요. 하나님에게. 이 하나님에게 초점 맞춰야지 보이는 세력에 초점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세계 역사가, 그 당시 세계 역사가 완전히 세속으로 넘어가 버리고 끝난 것 같고 세상 천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우상숭배하고 있고, 자, 이런 분위기, 역사의 세속화, 그 개인 단일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넘어갔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새 친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여기에 개인의 세속화에 대한 도전 아니겠습니까? 이 개인의 세속화 부분에서 여기에서 어떻게 다니엘과 새 친구가 처신해서 승리했느냐 하는 것인데, 이 개인의 세속화 부분을 놓을 때 4절에 한번 보시면 끝부분에 가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겠다.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 자, 언어 학문이죠. 뭐 어딜 가든지 언어 학문 아니겠어요? 갈대아 사람, 바벨론의 언어 학문, 아람어, 그 당시의 세계 공용어, 영어와 같은 공용어, 그거 배워야 되고, 또 거기서 바벨론의 천문학도 있죠. 또 건축술도 있죠. 바벨론 문화도 있죠. 예술도 대단하죠. 그 당시에 엔지니어링도 대단했죠. 석공도 대단했죠. 자,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거를 배우고 익히고 지혜를 배우고 익히는 건데, 이게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 여러분이 다니엘로 바벨론 왕립학교 포로학생으로 들어갔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서 이 교육을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이 언어, 바벨론 언어, 아람어, 그 바벨론 학문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 바벨론 다실론 사상이 들어있어요. 지금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교재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무신론 사상, 또 유물론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가치관에 숨어있습니다. 세속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거절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지 말아야 된다. 성경만 가르쳐야 된다. 그래야 될까요? 아니요, 아니요. 이 교육의 세속화. 그러니까 바벨론 왕립학교의 포로학생이니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속에 사상이 다실론 사상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유일신론 사상이에요. 다실론 사상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실론을 안 받아들여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깊은 사상과 가치관은 거절해요. 그러나 겉으로 나와 있는 아람어 배우는 거예요. 영어 배우는 거예요. 영어. 국어 배우는 거예요. 수학 배우는 거예요. 과학 배우는 거예요. 사회 배우는 거예요. 문화 배우는 거예요. 모든 거 다 배워요. 배우는데 그거를 배워서 겉으로 나타나 있는 그것을 도구로 사용해요. 도구로. 자, 바벨론이 갔잖아요. 그럼 언어 해야죠. 그 사람들이 하는 학술 전부 다 알아야죠. 토론 붙으면 세계 그 바벨론 천재에서 최고하는 인물이 되죠. 그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 학문도 잘 익혀서 어디를 가든지 마이크를 잡아서 영향을 미치는 인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법과 제도를 고칠 수 있는 위치에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동성애법 같은 거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만드는데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공부해야죠. 그 분야에 뛰어나야죠. 세속적 가치관은 거부하지만 세상의 학문은 익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역류한다 그럴 때 가치관에 역류하는 거지 그들의 언어와 학문을 버리는 거 아닙니다. 다 배웁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도전이었어요. 그 다음에 도전이 무엇이냐, 제가 순서를 바꾸어서 그 밑에 8절에 가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요거는 이제 마지막이고, 그 7절에 보시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라 그랬죠. 그들의 이름을 고쳐. 이제 일본 강점기의 창씨 개명과 같은 거예요. 창씨, 성을 만들어내고 이름을 고치고, 창씨 개명. 자, 이 이름 고치는 작업. 이거는 정체성 세속합니다. 정체성. 자기 정체성 자체를 아예 하나님 없는 쪽으로 바꿔버리는 이런 도전에 어떻게 응하는가 하는 건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일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리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 다니엘 이름이 있는데 이 다니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판사라는 뜻이야. 다니엘, 엘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다니라는 것은 재판하고 연결되죠.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판사. 벨드사살. 그런데 바벨론의 신, 벨 신이요.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또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야, 야가 야외 하나님이거든요. 야, 하나, 야. 근데 하나는 할 때 요 때는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인데 사드락 이래서 월신, 달신의 명령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미사엘, 미 누가? 카엘, 미사엘, 엘 하나님과 같은가? 예, 누가 하나님 같으신가? 그런 이름인데 메삭, 누가 아쿠신, 바벨론의 아쿠신 같은가? 이게 완전히 바뀌잖아요. 아사랴, 여호와는 도우셨다. 아자르 도우신다는 거. 야,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자, 근데 아벤누고, 느보신의 종. 이거 완전히 바뀌잖아요. 이게 정체성을 바꾸는 겁니다. 정체성. 굉장한 도전이죠. 창시 개명. 이거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거지.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 왕립학교 포로 학생으로서 자기 이름 바꾸는 것을 허용할 건가 말 거냐, 여기 생명을 걸 건가 말 거냐, 올인해서 저항할 건가 말 거냐, 이제 이런 문제란 말이야. 이런 문제인데 이 정체성 세속화의 문제, 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게 보통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에게 바벨론 신들이 들어가 있거든. 바벨론은 신이 얼마나 많은지요? 신들의 족보가 있습니다. 족보. 족보를 띄우고 싶지만 여러분 머리가 아플까 봐 안 띄우는 거예요. 족보가 있어요. 거기 보면 민족신이 있어요. 또 하늘신이 있고 태양신이 있고 땅신이 있고 지혜신이 있고 전쟁신이 있고 예술신이 있고. 느부갓네살 할 때 느부라는 게 예술신이에요. 예술신. 그러니까 이런 신들의 이름이 다 자기 이름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목숨 걸고 순교 정신으로 정할 건가 말 건가. 자, 여기에 정체성 세속화의 문제가 있다. 도전이 있다. 이 이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바벨탑 사건을 생각해보세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보면 바벨탑에서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성을 쌓죠. 탑을 쌓죠. 탑. 도시를 만드는데 도시의 제일 중요한 게 건물입니다. 건물. 전 세계 제일 높은 건물이 어디 있냐 지금 경쟁하고 있잖아요. 그 인간의 문화는 다 똑같아요. 건물. 보이는 건물을 세우는 것. 하나님 없이 건물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늘에 닿는 빌딩 세우자.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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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자, 이름이에요. 이름. 우리의 이름을 내자. 자기 이름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는 거예요.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 도시와 이름. 이게 세속 문화의 특징입니다. 도시와 이름. 도시와 이름. 한번 보세요. 지금 똑같잖아요. 어디나 도시가 있고. 그리고 왜 그 도시 건축하고 뭐 대단한 성공을 하려고 그래. 전부 자기 이름이죠. 자기 이름 높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으로 딱 넘어가면 이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선민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도시를 바라봤어요. 도시.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도시가 천국입니다. 천국. 아브라함은 세속 도시를 꿈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시를 바라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 이름을 크게 만들어주겠다. 자기가 자기 이름을 크게 하는 게 세속 문화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신앙 문화는 내가 내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크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도시와 이름 두 가지가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세속 문화 속에서 세속적인 도시 만들어서 우리 이름 내자 하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름을 지키는 것. 이것이 정체성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접속됐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세상 사람들이 전부 자기 이름 높이려고 할 때 그 이름보다 훨씬 더 귀한 최고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자, 하나님 주신 이름을 지켜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세우시는 도성을 바라봐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이름이 겉으로 바뀌는 건 관심이 없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그냥 허용했어요. 자, 정체성 세속화에는 이렇게 역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걸리는 것이 진짜 힘든 세속화인데 8절을 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했다. 이게 이제 신앙 세속화 문제입니다. 이게 어째서 신앙 세속하냐라고 할 때 이 왕이 정해 느부갓네살 왕이 정해놓은 음식 그가 마시는 음식 또 포도주 이거는 이 자체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문화니까 우상 숭배예요. 뭐 물론 지금 조상 제사 지내고 난 후에 그 음식 먹어도 상관없죠. 뭐 조상 신도 없고 우상 없는 거니까 먹어도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먹어서 다른 사람이 오해하거나 여러분의 양심에 가책이 있으면 절대로 먹으면 안 되죠. 그렇지만 이 바벨론에서 왕이 정해준 음식과 왕이 정해준 음료, 포도주는 이 자체가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게 제사였으니까. 우상 숭배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노,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언어학 학문은 배웁니다. 이름 고치는 것도 따라갑니다. 그러나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심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결심을 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신앙은 양보 못한다. 직장에서 얼마든지 안 믿는 사람들하고 생활하죠. 같이 회사 발전을 위해서 협력하고 다 해요. 그러니까 삐딱한 사람 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고지식한 사람 되면 안 돼요. 파티에도 안 가고 뭐 계속해서 따로 놀고 이래버리면 영향을 못 미쳐요. 같이 다 해요. 같이 다 하는데 신앙을 어기는 일에는 타협이 없단 말이에요. 평소에 존대하고 관계 잘 맺고 참 좋은 사람이야 평가받고 다 잘하는데 신앙면 문제만 딱 들어가면 선명해요. 선명성. 따라하세요. 선명성. 선명성. 신앙생활에서는 선명해요. 저희 할머니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처음부터 아예 제사를 거절하셨던 것처럼 저희 아버지께서 우상 숭배할 바에는 차라리 목숨을 내놓으려고 거절하셨던 것처럼 이게 선명성이에요. 선명성. 왜 소망의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제가 소망의 하나님을 송구영신예배 때 소개를 해드렸는데 우리가 막연하게 대망이 있죠. 거룩한 대망이 있죠. 그런데 왜 체험을 못하는가 이거죠. 선명성이 없기 때문에. 신앙의 선명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리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는 3년 동안 이제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3년 훈련이니까. 근데 다니엘이 딱 용기로 나는 안 먹는다 하고 결심을 하는데 친구들과 함께 결심을 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8절에 보면 환관장에게 구했다는 거예요. 여기 지혜입니다. 지혜. 상관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료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좋은 관계 맺어요. 구하는 거예요. 양해를 구하는 거라고. 양해. 양해를 구하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덕스럽게 자기의 용기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덕스럽게 양해를 구했어요. 양해를 구했는데 이 지혜는 대단한 지혜죠. 왜 그러냐면 여기 10절에 보면 얼굴이 초췌하여. 만약에 채식을 해서 얼굴이 초췌하면 금방 알아보잖아요. 얼굴이 초췌하여. 그 얼굴 초췌하여. 얼굴이 뭡니까?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다른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전부 부끄러움 안 당하려고, 수치 안 당하려고, 남사스럽지 않으려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옷 입는 거 아닙니까? 넥타이 매는 거 아닙니까? 화장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기 나와서 여기 저는 뭐 관심 별로 없지만 그래도 사람들한테 예의를 지켜야 된다고 어느 목사님 보니까 제가 강단에 나가기 전에 여기를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쏙 들어가야 된대. 쏙 들어가야 돼. 전 놓고 나면 이렇게 돼버렸는데 또 이렇게. 예의래. 그래서 제가 저기서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왜 이런 예의를 지킵니까? 그래도 여러분 앞에서 이미지,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이미지가 중요하니까. 왜 승진하려고 그래? 왜 성공하려고 그래? 왜 돈 많이 벌려고 그래? 남들 앞에서 떵떵거리면서 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게 채식을 해가지고 얼굴이 초췌해져 버리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 모두가 찾고 있는 그런 것을 놓치는 셈이 되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생각한 문제. 그런데도 다니엘은 노, 채식. 그런데 지혜로운 것이 뭐냐면 열흘만 시험, 열흘만 테스트해 주세요. 3년 중에 열흘 아닙니까? 황관장님 열흘입니다. 열흘. 3년 중에 열흘이에요. 열흘. 열흘만 한번 해보세요. 우리한테 채식을 주세요. 그리고 물을 주세요. 그리고 한번 체킹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대단한 지혜죠. 3년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열흘이에요. 열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주께서 주장하신다는 걸 믿고 주께서 통치하신다는 걸 믿고 열흘. 용기가 있어요. 결단을 내리는 용기. 열흘이라는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다. 은혜가 있죠.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용기, 지혜, 은혜. 용기, 지혜, 은혜. 따라하세요. 용기, 지혜, 은혜. 이걸 기, 지, 은이라고 제가 요약하죠. 기, 지, 은. 용기, 지혜, 은혜. 용기, 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데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시냐. 열흘 동안 테스트를 했는데 채식 먹고 물 마셨는데 얼굴이 훨씬 더 윤택해요. 다른 좋은 음식 먹은 사람들보다 포도주 마신 분보다 훨씬 더 윤택해요. 뿐만 아니라 3년 후가 됐는데 그러니까 채식으로 이제 계속 주는 거예요. 열흘 시험해보니까 좋으니까 채식으로 계속 주는데 3년 후가 됐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테스트 당하는 거예요. 3년 후에 종합시험을 본다고. 그것도 왕 앞에서. 그런데 다니엘하고 세 친구가 대단했어요. 그들의 지혜가, 다니엘의 지혜가 바벨론 전역, 바벨론 전역의 모든 책사들, 지혜로운 모든 사람들, 책사들의 지혜보다 10배나 더 했어요. 10배. 그 2장에 가면 느부갓네살이 꿈꾸고 나서 꿈 내용도 말 안 하고 해석을 하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했고 말하지 못했지만 다니엘이 그 꿈을 알아내고 그 꿈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이게 증명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기지은.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링크업 기도회 같은 것, 이거 작은 것 같죠? 나 하나 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을까? 우리 아들 데리고 나서 기도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을까? 3일 동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지만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작은 거지만 선명한 거예요. 난 금년도 신앙생활은 선명하다. 내 아이들과 함께 금년도 신앙생활은 선명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적으로 결단을 내린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단을 내린다. 기도한다. 말씀대로 산다. 자, 그런다고 무슨 송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다니엘이 얼마나 놀라운 영향을 미치는지. 자, 이제 여기까지 와서 그 다음에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에이 뭐 세상이 다 망했는데, 유다가 망했는데, 물적 보물이 다 뺏겼는데, 인적 보물이 다 뺏겼는데, 내가 뭐 내 혼자 뭐 한다고 무슨 도움이 될까, 무슨 하나님 나라의 공헌이 될까. 자, 이런 질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어려워져 가고 있는데 나 혼자 뭐 말씀 바로 전한다고, 금요일날 뭐 기도해야 한다고, 천여명이 모여서 기도한다고 뭐가 그렇게 달라지나, 전국의 목사님들 다 회개하고 전국의 교인들이 다 회개하고 다 바로 서고 정치가들이 전부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되지, 뭐 내가 한다고 우리가 한다고 뭐 별로 달라질 거 있겠어. 자, 이런 질문을 던지기 쉽거든요. 또 이런 갈등을 겪기 쉬워요. 근데 나 하나가 뭘 해야 하는, 이런 질문을 딱 던져놓고 그 결론에 별거 아니야, 나 하나 하는 거 별거 아니야 이런 결론 내리면 사람이 꺾여버려요. 꺾이면 타협해버린다고. 에이 뭐 타협하고 살아남으면 되는 거지 뭐. 다 그런데 뭐 살아남으면 되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할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 하나가 아닙니다. 나 하나, 다니엘 하나가 아니요, 이 다니엘서 전체를 보시라고. 1장부터 12장까지 조감도를 일부러 제가 오늘 첫 시간이니까 보여드리는 건데, 전체 조감도를 보시면 다니엘 나 하나가 아니었어요. 다니엘 혼자가 아무 힘이 없는 게 아니었다고. 다니엘이 혼자 같았고 세 친구가 셋밖에 없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과 메데파시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의 실질적인 집권자들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였어요. 하나님이 통치자였고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는 인물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였다고요. 1장부터 5장까지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6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메데 페르시아,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세계사에 나오죠. 자, 1장에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우상 숭배 음식을 딱 거절하죠. 6장에서는 다니엘이 메데 페르시아 대단한데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메데 페르시아의 법을, 다른 신에게 기도 못하게 하는 기도 금령법에 거절하잖아요. 끝난 것 같죠? 그러면 1장에 저렇게 해버리면 황관장에 목도 날아가고 다니엘도 목도 날아가요. 황관장이 얼마나 폭군이었는지 2장에 보면 자기가 꿈꾸고 말도 안 하고 내용도 말 안 하고 해석을 하라고 그러고 못하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책사들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김정은이보다 훨씬 더 폭군이요. 김정은이도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이라는 말을 안 하지. 전국에 있는 모든 책사들, 똑똑한 사람 다 죽여라. 그런 폭군이에요. 그런 폭군의 명령인데 어떻게 거절해? 그런데 거절했어요. 용기를 가지고 거절하고 지혜롭게 거절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꿈이 나오고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이 나와요. 7장과 8장을 보시면 네 짐승의 비전이 나오고 두 짐승의 비전이 나와요. 저게 전부 세계 역사입니다. 세계 역사.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까지 가는 역사를 말해요. 역사.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세요.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그 역사를 해석하게 하시는 거라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고요. 그리고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은 징계를 받고 회복했지만 5장에는 벨사살은 징계받고 망해버렸어요. 근데 9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회복돼요.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고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에 회복되는 예언이 나오고, 그 다음 10장부터 12장까지는, 자, 5장은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근데 10장에서 12장까지는 그 멸망, 인류의 멸망, 종말 예언이 나와요. 종말 예언. 자, 이걸 보시라고. 얼마나 지금 틀이 큰지를 보시라고.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를 제가 한눈에 보게 조감도를 드렸는데, 저걸 보시면 주께서, 1장 2절에 주께서가 얼마나 의미가 강한지를 아실 거예요. 주께서, 주께서, 주께서 다 잡고 계시거든.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의 핸들을 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자, 여기를 믿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내가 믿는 주께서, 주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우리 교회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우리 가정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나의 역사를 주장하신 줄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결단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면 꺾여버린단 말이에요. 용기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주장하신다. 하나님의 역사 주관, 하나님의 역사 통치. 다니엘이 내가 뭐 대단해? 그 자기가 대단하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다니엘이 새 속에 역류하니까. 그 다니엘이 역류한 건 보통 역류한 거 아닙니다. 아, 왜 나는 역류했는데 다니엘처럼 안 돼? 그런데 여러분 목숨 걸었어요? 다니엘처럼 이렇게 목숨 걸었어요? 김정은보다 더 심한 폭군 앞에서 목숨 걸었어요? 그거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크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건데, 그러나 내가 했을 때 무슨 도움이 되겠나 싶었지만 다니엘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아난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니엘과 세 친구 때문에 두 왕국 속에서 이스라엘이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통치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대단하죠? 나 하나가 바로 산들 무슨 소용이냐라고 하지 마시라고요. 나 하나가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서 BC와 AD를 갈라놓으셨어요. BC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AD는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받도록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체를 바꾸시는 작업을 하셨어요. 노아를 통해서 그 시대를 변화시키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와 아브라함과 후손들을 통해서 세계의 축복이 임하게 하셨어요.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에 영향을 미치셨어요.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의 변화를 일으키시고 계세요. 미국의 기상학자가 유명한 기상학자인데 에드워드 로렌즈라는 기상학자가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의 날개짓이 텍사스에서 폭풍을 일으킬 수 있는가,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던졌죠. 거룩한 날개짓입니다. 근데 그 질문으로부터 그 다음에 계속 나온 게 작은 하나의 행동이, 뉴욕에서 증권이 어떻게 되면 막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작은 하나의 행동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로 번지게 됐죠. 날개짓, 한 나비의 한 마리의 날개짓. 저것은 그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거룩한 날개짓을 할 때,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든지 간에 거룩한 날개짓,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의 교육도 받고 이름 바꾸는 것도 오케이.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절대 타협이 없어. 선명한 신앙을 지킨다 할 때 이 역량이 가정으로 번진단 말이야. 가정으로. 나의 날개짓이 가정으로 번지는 거예요. 교회에 영향을 미쳐요. 지금 선한 영향을 미치는 분들이 많아요. 직장에 영향을 미쳐요.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쳐 전 세계에 그만큼 A holy flap of wings. 날개짓. 여러분의 날개짓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단한 겁니다.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셨던 하나님이에요.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고지식한 거 아니에요. 삐딱한 거 아니에요. 다 잘 어울리지만 신앙에 관해서는 나를 더럽히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나를 더럽히지 않는다. 자, 이겁니다. 새 속에 역류하는 거룩한 날개짓이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폭풍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거룩한 폭풍은 나쁜 폭풍 아니에요. 생명의 폭풍, 능력의 폭풍, 축복의 폭풍. 여러분의 새 속에 역류하는 신앙으로 여러분 가정과 공동체, 대한민국 전 세계에 하나님의 거룩한 폭풍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